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토요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나온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은 우리 참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 기도가 부흥해서 거의 3부 예배 수준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공동체들이 또 순장님들 기도 리트릿을 가는데 오늘 또 순장님들 기도 열심히 할 때 공동체 전체에 큰 은혜와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척 읽어보셔도 알겠지만 여기서 찬송과 가사 그리고 복음성가가 무지 많이 작사된 그런 시편입니다. 이 고라 자손의 시로 알려져 있는 이 시편 46편은 지난 시편처럼 이 히스기야 왕 통치 당시에 야수르 대군의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멸망할 위기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개입으로 살아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침략군 18만 대군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에 다 전멸을 시키셨죠. 그래서 새벽에 깨보니까 살아있는 자가 아무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기적 같은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 후에 쓴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그 사람의 감격,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에 대한 간증적인 고백이 이 시편 곳곳에 차고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피난처다, 힘이다, 또 큰 도움이시다. 각각 같은 의미의 말을 다르게 반복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저히 우리 인생에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보호와 개입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살면서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풍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 그 위기 자체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가 이 위기에서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 자기의 마음을 절망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죠. 우리는 빽이 확실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우리에게는 든든히 달려갈 피난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전쟁 때는 우리 공산군의 침략을 피해서 다 남으로 해서 다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거기는 확실한 피난처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 때 영국 런던에서 이 공습이 밤낮 없이 계속되었을 때는 전부 지하 방공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확실한 피난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폭풍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피난처도 확실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지하 방공호를 파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중동이나 북한의 독재자들이 지하 방공호를 깊이 파고 들어가서 지하 요새를 건축했는데 아마 걸프전 때 공개된 첨단 무기 보고 다들 놀랐을 거예요. 벙커버스터라고 이 미사일 앞에다가 줄일이 달려가지고 50m의 콘크리트 벽을 파고 들어가서 그냥 터뜨려버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피난처라고 믿어오던 북한이나 중동의 지하 요새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것이 세상의 피난처구나. 다 벙커버스터한테 언젠가는 뚫리겠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피난처가 계시다. 그 어떤 벙커버스터도 뚫지를 못하는, 그 어떤 세상의 무기가 뚫지 못하는 영원한 피난처가 있다. 2절, 3절을 보니까 땅이 변하든지, 정말 사람은 변하죠. 세상은 변하죠. 산이 흔들린다. 우리가 태산같이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놀랄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크고 사나운 폭풍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우리가 절대 안 무너질 거라고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이런 여러 가지 폭풍 같은 시련들이 우리 주위에 닥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여러 가지라도 해답은 하나님뿐입니다. 이 앗수르의 침공 같은 무서운 위기에서 살아나온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세상 살면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큰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다음부터 작은 어려움에 대해서는 담대함이 생기고 감사함이 있어서 그렇게 잘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역사를 살아오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애지간한 일 앞에서는 이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을 위기를 거치고 나왔기 때문에 다른 건 위기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힘의 공급처가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이것은 첫째로는 포위되었던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처음 이게 상징하는 의미는 그것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이때 실로암의 샘이라는 걸 만듭니다. 왜 만들었냐 하면은, 사실은 우물이 다 밖에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는데, 점령군이 와서 성을 포위할 때 점령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침략군에게 필요한 건 물이잖아요. 그리고 포위된 이 성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또 물입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그때 아주 대규모 지하수 공사를 단행하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기온섬의 물을 지하 상수 그 터널을 파가지고 예루살렘 안으로 다 끌어들여버려요. 다 끌어들인 다음에 밖에 있는 그 우물들은 다 셧다운 시켜버립니다. 적군이 가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퍼올린 물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그 실로암의 물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식수 걱정이 없었지만, 성 밖에 있던 사람은 거의 재앙이었죠. 침략군이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살아난 이유 중에 하나죠. 처음 의미는 그것이지만 보다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시냇가가 나온다. 시냇가에 흐르는 물, 생수, 이 얘기를 할 때는 다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 안에 흐를 때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많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흐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성령의 생수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능력을 줍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입니다. 기쁨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세상이 뭐 아비규환처럼 시끄럽고 힘들어도,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이 라이프 소스가 다 끊긴다고 해도, 생명의 공급줄이 다 끊긴다고 해도,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에게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밖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수단이 끊긴다고 해도, 병을 통고받았다고 해도, 직장을 잃었다고 해도,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한다고 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지친 몸으로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생수를 받아 마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기 전에는 죽을 맛이었는데, 기도하고 나면 이 생수를 마시고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이 흘러드는 것입니다. 그 생수를 마시기 전까지 여러분 일어나지 마십시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을 살려내는 성령의 생수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5절은 4절의 연장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기도하고 불안한 마음에 잠들었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의 대군이 전멸해 있어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지 않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소망의 새벽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새벽을 얘기할 때는 이제 광야가 끝나는 약속의 땅입니다. 광야는 영원하지 않아요. 다윗은 광야에 있으면서도 새벽을 깨운다고 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이 소망의 아침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죽음의 시간을 지나지만 부활의 아침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이 광야가 언제 끝나느냐 갈등하고 계십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리로다. 주께서 전진해 오고 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전진해 오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는 소망의 새벽이 오고 있구나. 이제 어둠은 물러가겠구나. 광야는 끝이 나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은 포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포기는 김장할 때나 쓰는 거고 진짜 포기는 없습니다. 소망의 새벽이 오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합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Be still.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너무 움직입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막 이렇게 시끄럽게 막 그러면 하는 말이죠. 가만히 좀 있으라고.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면서. 의사 선생님이 뭐 이렇게 막 치료할 때 막 환자가 막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서 하면은 가만히 좀 계시라 그러잖아.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냥 시끄럽게 말하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전문가가 빨리 일할 수 있도록 가만히 좀 있으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우왕좌왕하지 마라. 알지도 못하면서 시끄럽게 떠들지 마라. 너희들 뭐 경제 불황에 대해서 너희들이 뭐 아냐? 네가 하버드 나왔다고 해서 경제 불황 이거 좀 타개할 대책이 있느냐? 대책 없으면 가만히 좀 있으라. 교회는 인간이 떠드는 곳이 아닙니다. 아 시끄럽게 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네가 세상에서 해보다 안 됐으니까 교회 왔으면 가만히 있어. 네가 해보다 안 돼서 기도하면 좀 가만히 좀 있어. 그래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흐르는 급류에는 영상이 투영되질 않습니다. 이게 잔잔해져야 투영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흔들거리고 있으면 시끄럽게 떠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떠오르질 않아요.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겸손이고 침묵입니다. 이걸 통해서 내 영혼을 잠잠하게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가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만한데 기도 끝 그리고 일어나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막 지금 뜸들여서 밥 먹어야 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우린 너무 말이 많고 너무 이곳저곳 많이 다녀요. 너무 잘못된 결정들을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 많이 내려버려요. 산에서 길 잃으면 우왕좌왕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죠.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동작 그만. 하나님 앞에서 be still 침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단순히 동작을 멈추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건성건성 바라보지 말고 집중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한테 설명해달라, 이 상황을 해석해달라 그러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마인드를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설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아버지시다. 내가 내 차를 소나타에서 그랜저로 바꿔달라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구 저편에서 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기도하는 가난한 가장의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철이 좀 들어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서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마음으로 자기를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수많은 한국의 작은 교회들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나의 행동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내 이기심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각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Know that I am God.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알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3자의 말을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네 경험으로 한번 체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손에 못 자국을 네가 만져봐라. 이제 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대군을 멸망시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가 행하셨는지 보라. 이것을 인간이 행하실 수 있는가 너희가 보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너희들이 체험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쇼맨십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여러분이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치유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 기적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철이 들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철이 들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은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주 가슴 깊이 뜨겁게 확실하게 내 속에 각인되도록 그때까지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너의 구원의 시작이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게 답답해하십니다. 그분의 그 사랑을, 그분의 그 능력을, 그분의 그 인내를 우리가 구석구석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걸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백이 됩니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공경에서 나오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편을 보면 이게 전부 다 복수형으로 돼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 운명체예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내 개개인이 웰비잉이 전체의 영적인 건강과 직결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살아나는 것이 교회 전체에 영적으로 축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은혜가 또 여러분 개인에게도 흘러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철이 들면 들수록 자기 기도와 함께 다른 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같이 패키지로 가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눈물로 기도하실 때 그냥 자기 자식만 기도하지 마시고 다른 집애들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기만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폭이 넓어야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순장이 된다. 적어도 7명, 10명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공동체 목사가 된다. 적어도 한 2, 300명은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장로가 된다. 그러면은 전 공동체를 품고 기도하는 수백 명을 적어도 자기의 기도 리스트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그것이 목사입니다. 그것이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시아의 부흥을 주도하고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한국교회 전체를 품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운명 공동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저는 전 공동체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넓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이런 여러 가지 격동의 역사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주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